이어서 한국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연일 호주나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큰 우려를 내비치지만 정녕 한국인 가운데 북한의 공격이나 전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호주 언론들도 매우 의아해하는 분위기인데요.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호주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현재 이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이 한국 국민들의 무관심이라 할까요? 무덤덤함에 굉장히 큰 놀라움을 표하면서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주 언론들도 매우 의아해하는 반응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우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오히려 그 외국 언론에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예.
뭐 막 불안해서 막 우왕좌왕한다든지 아니면 뭐 뭘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또 아니면 북한처럼 막 뭐 궐기 대회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우려를 한다고 해서 뭔가 달리 뭘 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사실은 조금 그 아마 이제 그 여러 해외 언론이 보는 견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이 한국 국민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현 상황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낙관적으로
맞습니다.
본다는 네. 것은 지금까지 그런 이유의 어떤 숱한 도발을 경험해 왔고
네.
그때마다 뭔가 뭐 어떻게 되겠지만 뭐 어쨌든 이 해결이 돼 왔다는 거죠.
네.
해결이라기보다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파국으로 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네.
어떤 그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예.
자꾸 이제 그 되풀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뭔가 좀 단련된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네.
어떤 근거 없는 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은 이제 그 정부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뭐 계속 평화적 해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좀 근거 없는 그런 낙관론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나
네.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 골드바 같은 것 때문에
네.
많이 팔린다든가 값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한국 주식시장은 실제로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라고 하던데요. 뭐 경쟁에는
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일단은 뭐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돈을 빼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으흠.
이 경제는 역시 이제 그 국제 금융 시장과 연계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 불안은 뭐 한국인의 그런 어떤 뭐 낙관론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죠.
북한도 이런 점을 상당히 또 노리고 있는 거겠죠.
뭐, 노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내부적인
네.
결속을 노리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백만 명이 뭐 자원입대, 재입대를 뭐 결의하고 그것도 보면은 참 사실은 참 거대한 쇼죠, 하나에.
예.
지금 이 마당에 뭐 재입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저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건 바로 그런 점을 북한이 또 노리는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까 근거 없는 어떤 낙관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누가 물어보면은 그럼 이게 충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냐 저는 4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 우선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좀 예측 불허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좀
바로 그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괌을 뭐 포위사계 포격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느냐 또뭐 우리 군 당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괌을 포위사격한다는 것은 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미국이 이제 그 대응하기 애매한 곳으로 미사일을 몇 개 날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걸 받아치기도 어렵고 또 가만히 설 수도 없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이제 북한은 북한은 굉장한 이제 선전 효과를 보겠죠. 북한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전의 어떤 지도자 같으면은 뭔가 그 성향을 분석을 하면 파악이 되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가지의 요인, 우연 가지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꼬이고 꼬여서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예컨대 북한이 그 미국이 반응하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것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뭐 약간의 어떤 오차라든가 뭔가 다른 차질이 빚어졌을 때
돌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은 의외로 쉽게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그 지인 중에 이제 판사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자신이 그걸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 감자를 찌면 소금에 찍어 먹는 분이 있고 설탕에 찍어 먹는 분이 있죠.
예.
그 취향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 그런데
예.
그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이혼을 한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도 에이 무슨 그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겠어?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감정 싸움이 되면은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묵은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뭐랄까요 확대 재생산되다 보면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의 그런 관계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열심으로는 일단 결국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강하지만 이 불안감은 감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언급하신 대로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북한이 현재 이런 기조를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김일성, 김정일 비해서 김정은만큼 이 서방 언론에 자주 언급된 인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뭔가 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점점 더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벼랑끝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이 벼랑끝까지 갔다가 기껏하면 떨어지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떨어졌습니다만, 예. 뭐 그러니 지금은 그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제가 49대 5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참 우려가 됩니다. 뭐 북한 사태 해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갑론 을박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공통점은 이제 중국의 대북 압박 가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중국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도 북한을 이 정도 선에서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네.
그런데 중국이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 동구권이 건재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김정일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소련 동구권 또는 뭐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어떤 동서 냉전 시대에는 이 동쪽 세계가 어떤 나름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당시에 소련이 그 원자재를 값싸게 공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서방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고, 그것이 어쨌든 그들, 그런 나라들, 동유럽이든 뭐 그 동방 블록의 그 나라들을 지탱을 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당시에 소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요.
예.
그게 이제 무너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김정은은 그런 것들을 거쳐서 김정일 시대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자신들도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당시에 비해서 중국이 그만한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지금 그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대북 해법은 중국을 압박해서 그 숨통을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중국이란 큰 소에게 붙어서 이것저것 빨아먹는 쇠파리를 그 소에게 너 이거 꼬리 흔들어서 못하게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가 꼬리를 흔들어서 쇠파리를 쫓아도
예.
어딘가에 붙어서 뭔가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의 주변에
네.
그런 군웅이 뭐 숱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 겪었던 데 비하면은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뭐 세계가 참 다루기 곤란한 애물단지로서 행동을 해도 뭔가 그 공간이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아무튼 북한 문제 이제 김정은 3대째 접어들면서 하여튼 뭐 세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